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그 품에 안아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친 것과 피곤한 것들과 아픈 것과 상한 것들을 다 몰아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깨닫게 해주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분주하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세상 앞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린 아무것도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됨에 은혜를 붙들 때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박해 가운데에서 흩어져 사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옛날 구약의 예언을 꺼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안 믿다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연합되어서 그 뜻이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끄러운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쇠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대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바위, 거치는 돌이 되셔서 심판에 주로 오셔서 그들은 반드시 수치와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 지위와 영광과 신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 영광의 복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알게 하시면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이 고백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여러분 다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멘 했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삶의 이 고단한 이 현장에서는 잘 기억되지 않고 아멘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에 있어서는 우리가 혼란과 혼동과 오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너는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안전과 또 가족과 친척과 그의 모든 소유와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명령이 그 순종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두렵고 또 위험한 일로 느껴졌겠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 가라고 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무섭게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또 곧바로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들이 남방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이 고백의 이 깊이와 이 길에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셨던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욥. 사탄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시는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꾸를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주를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자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니까 그가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모독하는 그런 태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에게 맡겨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만들며 그리고 내 영광을 되찾아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지막지한 고통의 나날들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과 재물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욥이 한 번은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나를 제발 놓으소서. 근데 하나님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까닭이 있어서 경외하는 조건적인 거래적인 믿음이 아니라 까닭이 없이 이유가 없이 어떤 조건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살아하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가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이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서 하나님께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버림을 받았느냐를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만드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처음에 만드신 아담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떤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교회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그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법정으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성도의 지혜와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 장로님과 또 다른 장로님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유치부에 가서 어린아이에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좀 가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이 그와 같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 사람들이 볼 때는 비루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빛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슨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이 땅의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중간에서 중재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스려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뿔뿔이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들은 그 자기의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임했던 큰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인물처럼 그 갇혀 있었던 복음이 땅의 끝까지 골고루 편만하게 선포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박해였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이 세상보다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숭배하고 통치자들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세상 영광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통치를 받는, 전혀 다른 본질을 갖고 있는, 무엇이 가장 다르나요? 무엇이 가장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까? 어떤 생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다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충성하나요? 황제의 군대가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중심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에 얽매여서 심판당하고 지옥 갈까봐 열심히 사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해 주시고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 구속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고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그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일을, 그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래 이 땅에, 이 산에 있었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그의 담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소원이 불꽃처럼 내 가슴에 내려와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선한 사업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공로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너는 내 것이라. 사실 그 복음을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런 역사적인 비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용어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누구도 그것이 잘못했다고,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 되게 하려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였노라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 망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빼내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피로 사신 교회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여러분 그것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바 된 소유된 백성. 나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 형제 자매들의 그 가치를 여러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왜 그 놀라운 은혜를, 왜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관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면,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출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영광을, 예수의 아름다운 복과 그 덕과 그 영광을 우리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잘 먹이고 잘 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은혜로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서 가뭄날에 갈라진 논밭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이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돈 없이 살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저 저 영혼이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다면 하는 소원밖에는 우리 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 그때 그 감격과 그 소원과 열망과 그 눈물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처음 자리, 그 처음 자리를 여러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이죠. 여기 처음 자리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던,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구원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는 소원도 없으며,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게는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만들었으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날 아침, 그날의 일과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지, 나는 복음을 누가 전해준다면 난 복음을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단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처럼, 우리는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과 나의 사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일만을 위해서 하루를 열었던 그런 날에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아니 만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어떤 감동도 어떤 깨달음도 없었던 그 말씀이, 그날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쪼개고 그 후벼 파서 완전히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날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보이질 않았고,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오직 주님 사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 복음을 뭇 백성들에게 전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한평생 살겠습니다, 단 하루만 내가 살 수 있어도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날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그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준다 해도, 주지도 않지만은 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간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우리 가슴에 충만하여 다시 구원의 감격이 이 밤에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시험을 우리가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과 영광을 선포하여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늘 이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